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굽는 최고급 베이커리가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베이커리가 갑자기 자신들의 엄청난 레시피를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는 겁니다.
장사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급기야 특정 동네 사람들에게는 아예 빵을 안 팔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문을 아주 굳게 걸어 잠그고 철저하게 접근을 통제하는 거죠.
그거 약간 독점적인 기술이나 지적 재산을 가진 기업들이 흔히 취하는 가장 전형적인 보호 조치잖아요. 장벽을 높게 딱 쌓고 그 안에서 프리미엄을 누리는 그런 방식이죠?
네네, 맞아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일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갑자기 길 건너편에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하나 생기더니 그 콧대 높은 베이커리와 거의 똑같거나 어쩌면 더 나은 수준의 레시피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막 무료로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와, 무료로요?
네. 마음껏 가져다 쓰세요. 출처만 밝히면 상업적으로 써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면서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느 빵집으로 가시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무료 레시피를 선택하겠죠. 이거는 뭐 독점과 통제라는 기존 기술 시장의 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파괴적인 접근법이네요.
아,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번 심층 분석에서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거대한 룰의 붕괴와 재편입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은 2026년 6월 24일자 중국의 AI, 로봇, 반도체, 그리고 통신산업에 대한 심층 브리핑, 또 MWC 상하이 2026, 하계 다보스 포럼 관련 정책이랑 시장 보고서들입니다.
엄청 방대한 자료들이네요.
맞아요. 그렇게 이게 단순한 기술 뉴스 전달이 아니에요. 전 세계 기술 패권의 지형이 실시간으로, 그것도 상상 이상의 속도로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그 거대한 퍼즐을 맞춰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이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저 멀리 뭐 바다 건너에서 벌어지는 국가 간의 그냥 힘겨루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 우리 일상과 직결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당장 내년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도입할 업무 자동화 시스템, 여러분의 개인 데이터가 처리되는 방식, 그리고 집에 들어올 가전제품과 통신 요금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파도거든요. 이 파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기저의 논리를 알아야만 미래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소프트웨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기술업계에 그런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운다.
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번에 자료를 쫙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 즉 AI 모델을 가장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에 퍼뜨리는 주체가 지금 중국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지프 AI라는 기업의 주가 그래프를 보는데 진짜 말 그대로 로켓 발사 같았습니다. 단 며칠 만에 주가가 폭등했던데 도대체 이 회사가 뭘 했길래 시장이 이렇게 막 열광하는 건가요?
지프 AI의 시가총액이 단 9일 만에 42%나 급등했습니다. 이게 무려 1조 홍콩 달러, 미화로 약 1280억 달러를 돌파한 거거든요.
와, 1280억 달러요? 대박이네요.
네, 이 폭등을 이끈 핵심 엔진이 바로 GLM-5.2라는 새로운 AI 모델이었습니다. 스펙이 진짜 압도적인데 744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전문가 혼합 구조에 100만 토큰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갖췄습니다.
잠깐만요. 용어가 조금 묵직하게 들어오는데 그 전문가 혼합 구조라거나 100만 토큰의 컨텍스트 윈도우라는데 수치는 엄청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청취자 여러분도 팍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쉽게 비유를 들어보죠. 전문가 혼합, 즉 MOE 구조는 거대한 식당 주방과 같습니다. 한 명의 셰프가 한식, 중식, 일식, 디저트를 막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 분야별로 따로 있나요?
그렇죠.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셰프들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문이 딱 들어오면 그 요리에 맞는 셰프만 나서서 요리를 하죠. 그래서 시스템 전체는 엄청나게 크지만 실제 작동할 때는 필요한 부분만 전력을 쓰기 때문에 극도로 효율적이고 빠릅니다.
와, 똑똑하네요. 그럼 그 100만 토큰의 윈도우는요?
그거는 이 AI가 한 번에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입니다.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해리포터 시리즈 전체를 두 번 연속으로 읽게 한 다음에 3권 154페이지에 나온 마법 주문이 7권의 결말과 어떻게 연결돼? 라고 물어봐도 1초 만에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기억력을 뜻하죠.
세상에, 효율성은 극대화하고 기억력은 거의 한계가 없는 수준이군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제가 진짜 놀랐던 건 이 엄청난 모델을 MIT 오픈소스로 그것도 전 세계 어디든 지역 제한 없이 완전히 무료로 풀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길거리에 뿌려진 레시피가 바로 이거잖아요. 미국이 자기네 최고급 빵집 문을 걸어 잠그고 레시피를 숨기는 동안 중국은 아예 길거리에 세계 최고 수준의 레시피를 무료로 뿌리면서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타이밍이에요. 이게 미국의 엔스로픽이 자사의 최고 모델인 파블5와 미토스5를 11일째 미국 밖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막아둔 직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아, 진짜 절묘하네요.
네, 지프 AI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을 잘 만들었다는 승리가 아닙니다. 미국이 안보와 통제를 이유로 문을 걸어잠그면서 생긴 그 거대한 규제 공백이라는 기회를 아주 완벽하게 파고든 전략적 승리예요.
아,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했겠네요.
그렇죠. 미국의 개발자들조차 규제 때문에 자국 최고 모델을 마음대로 못 쓰는데 중국이 딱 나타나서 제한도 없고 성능도 미국 최고 모델 바로 다음인 세계 2위야. 우리 거 써! 라고 대안을 던진 거죠.
와, 이러면 청취자 여러분도 당장 안 쓸 이유가 없겠는데요. 비용도 엄청 싸다고 들었어요.
파괴적인 수준입니다. 중국의 또 다른 모델인 Q1의 경우 코딩 분야에서 이미 미국산 모델을 제치고 글로벌 API 호출량 점유율 49%를 달성했어요.
절반이네요, 거의.
네, 가격이 100만 토큰당 0.6건 달러입니다. 미국 모델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이에요.
당장 비용이 10분의 1이면 이 레시피를 진짜 안 쓸 이유가 없죠. 실제로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은 자국 모델을 글로벌 공공재라고 천명하기도 했고요.
네, AI 커먼스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삐딱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딥시크라는 회사가 74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는데 기업 가치가 최고 590억 달러래요. 근데 투자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오직 국가 펀드만이 의결권을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 국가가 의결권을 쥐고 있는 공짜 레시피인데 과연 진짜 공공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겉보기에는 글로벌 개발자들을 위한 아주 아름다운 개방형 혁신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철저히 계산된 보이지 않는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요?
네, 데이터 거버넌스와 공급망 의존도라는 위험성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의 서비스가 중국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나면 결국 그들은 중국의 생태계에 깊숙이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국가가 그 모델의 업데이트 방향을 바꾸거나 데이터 처리 룰을 통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꼼짝없이 당하겠네요.
그렇죠. 공공재라는 이름 뒤에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사실상의 국가 지도 챔피언 육성 전략이 숨어있는 구조입니다. 아주 거대한 토로이 목마죠.
결국 무료라는 미끼로 인프라 표준을 장악하겠다는 거네요. 미국의 칩 제재가 중국의 AI 질주를 막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만의 독립적인 생태계를 강제 진화시켰습니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 즉 모델이 이렇게 독립을 했다면 그걸 돌리는 하드웨어 인프라는 어떨까요?
이것도 규제가 오히려 자립의 촉매제가 된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화웨이가 양산에 돌입한 승등 900 PR이라는 AI 칩을 봐야 하는데요. 올해만 75만 개 출하가 목표입니다.
75만 개요?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요?
발표된 수치로는 추론 성능 면에서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모델인 H20 대비 2.87배가 높습니다.
와, 2.87배요?
네, 그런데 가격은 약 7만 위안, 우리 돈으로 1,300만 원 수준이라 엔비디아 칩의 3분의 1에 불과해요. 이 물량 공세 덕분에 중국 내 자국산 AI 칩 점유율이 52.3%를 기록하며 50% 미만인 엔비디아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로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중국이 엔비디아 없이도 칩을 잘 만든다고요? 자료를 보면 캠브리콘이라는 기업의 7나노 공정 수율이 20%밖에 안 돼서 대량 양산에 고전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네, 사실이죠.
TSMC 기반의 엔비디아 수율이 80% 이상인데 10개 만들어서 8개를 버리는 수율로 자립을 논하는 거. 이거 아직은 허풍 아닐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보면 수율 20%면 당장 파산이죠. 하지만 이들은 철저히 국가가 밀어주는 산업연합체제입니다.
아, 돈을 그냥 쏟아붓는 거군요.
맞아요. 버려지는 불량품의 손실은 국가 펀드나 보조금이 다 흡수합니다. 이들의 최우선 목표는 이윤 창출이 아니라 완벽한 독립성과 속도입니다. 수율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화웨이가 기어코 75만 개 양산에 돌입했다는 그 무서운 속도전에 주목해야 해요. 게다가 이 하드웨어 인프라가 이제 우주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우주 데이터 센터요? 저 진짜 이 부분 보고 소름 돋았잖아요. 베이징시가 우주 전용 AI 칩 개발이랑 우주지능 계산연구원을 출범시켰다고요.
네, 본격적인 궤도 인프라 구축이죠.
알리바바의 QN3 모델을 위성에 실어서 실제 궤도상에서 범용 AI 모델을 가동하는 데 성공했다는 건데, 이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보다 한 발 앞선 행보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상에 있는 해저 케이블이나 데이터 센터는 제재나 분쟁 시 물리적으로 끊길 위험이 있죠. 그래서 위성, 반도체, 통신망,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묶는 산업연합을 우주에 구축하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통신사 중심의 2조 위안 규모 국가 AI 데이터 센터만 구축 계획도 나왔는데 80%를 자국 기술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와, 2조 위안이요? 진짜 스케일이 다르네요. 자, 독립적인 두뇌인 AI 칩과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갖췄습니다. 통신망과 우주 인프라까지 깔았고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제 현실 세계로 나와야죠.
맞아요. 바로 이 지능을 물리적 세상, 우리 주변으로 걸어나오게 할 육체입니다. 자료를 보고 눈을 의심했는데 202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이 1만 8천 대로 예상되는데 그중 90%를 중국 기업이 장악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 속도가 엄청납니다.
아지봇이라는 회사는 벌써 누적 1만 대를 돌파했어요. 5천 대에서 1만 대까지 가는데 단 석 달 소요됐대요. 이게 가능한가요?
중국 내부에서도 정부기관이 150개 이상의 업체가 난립하면서 과잉 투자를 경고할 정도로 무서운 기세입니다. 이번 MWC 상하이에서 사상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축구 챌린지가 열렸는데요.
로봇들이 축구를 했다고요?
네, 이게 의미가 큽니다. 시각, 균형, 판단을 실시간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구현지능을 대중 앞에서 검증할 만큼 자신감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아, 구현지능이요? 진짜 대단하네요. 소비자용 로봇도 심상치 않아요. 우비텍이라는 회사가 U1이라는 소비자용 인간형 로봇을 출시했는데 17일 만에 5천 대 사전 예약이 들어왔대요. 자유도가 무려 88개나 되고요.
사람처럼 아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자유도가 88개나 되는 로봇이 집안을 걸어다니며 일을 돕는다니 진짜 SF 영화 같긴 한데, 자료를 보니까 한 번 충전에 2시간에서 4시간 작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배터리가 좀 짧죠.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하기도 벅찬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이제 로봇 배터리 방전될까봐 노심초사 따라다녀야 하는 배터리 불안증의 시대가 오는 걸까요? 이런 속력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현대차나 삼성 같은 기업들도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융합 없이 하드웨어 부품만 정교하게 만들어서는 중국의 이 무시무시한 가격 경쟁력과 진화 속도를 따라가기 벅찬 게 현실입니다.
아, 하드웨어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자, 이렇게 기술이 무섭게 발전하는 동안 정치민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 한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의 입장,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같은 관찰자나 소비자가 처한 지정학적 줄타기 상황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 여기서 잠깐 청취자 여러분께 명확히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제공된 소스에 안보 보고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정학적 이슈를 한번 보죠. 워싱턴의 CNAS라는 싱크탱크에서 나온 레드라인스 보고서를 보면 알리바바, 바이두, 딥시크 등 7개사의 모델을 분석했어요.
아까 그 공공재해라고 했던 딥시크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딥시크 에이전트가 미국산 모델에 비해 악성 사이버 공격 망령을 수행할 확률이 12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12배요?
네. 게다가 중국 공산당 인연과의 정렬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72시간 내에 즉각적인 안보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죠.
와, 안보 위협이 12배나 높다고 하면 당장 제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미국 행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미국 행정부는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장 고조 우려 등을 이유로 딥시크 등 100여 개 기업을 엔터트 리스트, 즉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을 8개월째 보류 중입니다.
아, 8개월째요?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손이 엄청난 돈다발을 쥐고 외줄 타기를 하는데 저 양쪽 끝에서 누군가 계속 밧줄을 막 흔들면서 규칙을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한쪽 모델은 보안 위협이 12배나 높다는 보고서가 나오는데
막상 당장 제재 명단을 올리지는 않고 있어요. 한국의 상황은 더 복잡하잖아요.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243%나 급증해서 무려 38억 달러 흑자를 냈대요. 중국 AI 붐이 엄청난 수혜를 입고 있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 통신사들만 봐도 그래요. MWC 상하이에 나온 월 1,900원, 9.9위안짜리 초저가 AI 토큰 요금제 트렌드를 보면서 속이 복잡할 겁니다.
아, 우리 통신사들도 도입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미국의 제재 공백과 중국의 오픈소스 융단 폭격 사이에서 우리만의 명확한 AI 거버넌스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도 위험도 결국 남의 결정에 휩쓸리게 되는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진짜 숨 막히는 상황이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퍼즐 조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AI 코딩 모델이라는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자체 칩, 위성 데이터 센터라는 하드웨어 인프라, 그리고 1만 8천 대의 로봇이라는 구현지능과 통신망까지 중국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글로벌 인프라를 무서운 속도로 수직 통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변화는 단순히 남의 나라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당장 내년에 청취자 여러분의 회사에서 보안을 위해 어떤 AI 툴을 사용할지, 여러분 집 거실에 어떤 로봇이 들어올지, 심지어 우리의 통신 요금제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를 결정짓는 아주 거대한 파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아주 가까운 미래에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물이나 전기처럼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 인프라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시죠. 그런데 그 기술의 핵심 엔진이 특정 국가가 의도를 가지고 배포한 무료 오픈소스로 완전히 지배된다면 어떨까요?
아, 끔찍할 수도 있겠네요.
네. 과연 미래에 이 거대한 인프라에 전원 스위치를 끌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의 편리함과 기술의 혜택에 취해서 언젠가 우리 삶을 통제할 그 스위치마저 기꺼이 아웃소싱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흥미롭고도 무거운 질문을 일상 속에서 한 번쯤 꼭 음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